같이 계속해서 은혜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과 믿음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겠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인해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심각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러스는 날이 갈수록 점점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지금 퍼지고 있는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결국에는 죽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죽음의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바로 한 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또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려는 성향,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죄된 성향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상수원 저수지댐에다가 독약을 풀면 그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 독약에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려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저절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욕심부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배워 알게 됩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가르쳐줘도 쉽게 잘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죄는 대표성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별 대항 운동 경기 시합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운동선수들의 경기에 뛰었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는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만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그 아버지 벗은 몸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는커녕 형제들에게 가서 폭로했습니다. 반면에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쳐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줍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한 노아가 크게 화를 내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함인데 왜 함이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아버지였던 함이 죄를 감당하지 않고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개연성 있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가나안이 먼저 자신의 할아버지인 노아의 벗은 몸을 보고 자기 아버지 함에게 알려줬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아버지 함과 함께 할아버지의 실수를 흥미를 가지고 공개하는데 동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죄가 없는 자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나안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함과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가나안의 후손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뜻은 천한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대로 나중에 가나안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후에 솔로몬 시대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함의 후손들 중 애굽과 에티오피아와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겪는 종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원죄 원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아담이 지은 죄면 아담만 책임질 것이지 그걸 왜 후손들인 우리들이 덮었어야 되느냐라고 반발합니다.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성은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생각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죄 원리에 대해 반발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를 보면 원죄 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로마서 5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듯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때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을까요? 바로 양심입니다.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는 율법이 주어졌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죄를 인식하는 의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인용한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이 그들이 지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 사실이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죄를 지은 후부터 모세시대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사람들, 아담 이후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동일한 죄, 즉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즉 우리들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원죄 원리가 불합리하다고 억울하다고 강변해도 소용없습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이 원죄 원리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죄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만약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원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표성의 원리는 원죄를 인정하는 원리도 되지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인정하는 동일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몇 주째 걸쳐 살펴보고 있는 대로 율법이 가진 특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서 속히 떠나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율법의 때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의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율법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율법 아래 매인바, 즉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때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서 몽학선생, 가정교사와 같은 율법의 가르침과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가 바로 율법의 때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가리키는 율법의 때는 한마디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과는 정반대로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방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율법 아래 참으로 서본 사람들은 그들의 입이 다 닫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율법 아래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의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그들의 모든 입은 닫혀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은 마치 의사가 병에 대해 진단하듯이 우리의 죄를 진단하는 엑스레이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환자인 줄 깨달아야 치료받기 위해 의사를 만나듯 우리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구원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날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은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만해 자기 의를 고집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지금은 율법의 때가 아님에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형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소위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사람들 중에도 율법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여전히 율법의 때에 매여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지금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그런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여러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환경과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그때그때 기분과 육체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나쁘면,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예배를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마음에 무엇인가 찜찜함, 개운치 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혹시 이러다가 질병에 걸리는 것 아니야?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비즈니스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니야? 아니면 요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집안에 문제가 가득한데 혹시 내가 예배를 빠졌기 때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유치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율법의 때에 대해 오해를 하여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서 살펴봤듯이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를 감독해주고 영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영적인 아이를 감시하는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말하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 부모나 보호자를 향한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부모나 보호자들이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고 자녀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성인이 되더라도 부모가 가르친 가르침대로 그 교훈들을 자신의 삶의 기본 원리와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때가 지났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가치와 가르침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율법을 강제와 두려움으로, 형벌과 심판에 대한 무서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원함으로 그런 열망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율법의 때가 지났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심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때는 믿음이 온 후, 즉 믿음의 실체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의 때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유로워진 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라는 몽학선생 밑에서 그 영향과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범죄는 이 땅에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원래 죽음이란 사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생과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첫 번째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 처방은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넘치는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또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감으로 갚아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믿음의 때,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시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